제가 마태로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또 저희를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로 받은 큰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케 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정돈하여서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또 확인하고 듣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며 주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 어떤 복을 누리는 자인지 우리 마음에 깨닫고 주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 모든 내용을 확인할 때에 주님께 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여셔서 오늘 할 내용들 있는데요. 37문에서 39문까지 있습니다. 37문에서 39문까지 제가 문을 읽고 함께 답을 읽고 오늘 확인할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37문, 38문, 39문 네, 그 구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신 그 지위에 사신 일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사도신경의 문구를 따라서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되신 것 그리고 이제 음부강화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중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살펴봅니다. 37문을 이게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 문답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 웨스트민스터 대리 문답서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렇게 쭉 있는 내용 같지만 그 내용 안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 참 함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37문을 보게 되면 정말 고난을 받으사라는 간단한 그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고난의 시기 언제 고난 받으셨는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고요. 고난의 방식에서 몸과 영혼에 짊어졌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몸에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짊어지셨다.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것이다는 것이고요.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 답을 37문의 답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문은 이제 우리 사도신경 문구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배경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중세의 그 기간을 지나는 동안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뒤 번복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를 거기에 섞고 또 여러 뭐 성인들의 공로를 거기에 뒤섞어서 우리의 구원을 정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런 구원이 아닌 여러 가지를 뒤섞은 그런 그렇게 이제 복음을 훼손했는데 이제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유일한 우리의 근거이신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37문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세상의 고난의 시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이제 당하신 그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극심한 고난이 있으셨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확인하게 되면 정말 고난에 대한 마지막 시기에 대한 것이 이제 제일 분량이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 전체 생이 다 고난이셨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고난을 설명할 때는 마지막에 있는 고난을 우리가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지만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오해이기 때문에 그 오해를 좀 풀고자 모든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문답서에서 그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 마지막에 붙잡히시고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겐 더 다가오지만 그게 아니야. 그분의 정말 그 전체 생이 다 고난이셨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라는 그 항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오심 자체가 이미 성육신하신 것 자체 이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신 그 자체가 인류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사실 고난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제 어디서 경험했나 그 이제 군에 있을 때 경험한 교회 문화인데요. 이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교회를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성탄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 다 모아놓고 성탄 행사를 하면서 케이크에 이렇게 초를 꽂아놓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이래도 되나? 우리는 이제 생일을 축하하지만 우리가 없던 이제 존재였다가 이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렇게 서로 축하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존재라는 측면에서도 선지하셨던 분이요. 그 다음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조금 어색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 문화 중에서 이렇게 생일 케이크 놓고 예수님께 축하하는 건 조금 어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비천한 주위로 나셨고 만군의 주가 종의 생활을 하신 것이며 그것이 고난이신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일을 율법 아래에 나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신 지위의 사역을 설명하고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고 그 낮아지신 지위에 사신 일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는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삶. 그러니까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삶.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율법 아래로 오셨는데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 핵심을 뽑아내면 결국은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율법은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형벌을 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죄책이 있는 자여 형벌을 받으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고 또 한 가지 율법의 요구는 율법이 여기 있으니 이 계명을 다 지키라는 요구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 그래서 형벌을 받으라는 그 요구와 율법을 다 지키라는 순종하라는 그 요구를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순종 요구를 아담은 실패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다. 율법 아래로 오셔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율법의 주인이신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려고 오신 것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사시고 죽으신 것 이 자체가 이미 다 고난이신 것이죠. 거룩하신 이가 죄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망하셨다 그리고 막 여러 상황들이 나오시잖아요. 그 죄인들과 같이 호흡하며 사실 때 깨달음이 정말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도 하시고 예.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이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사신 것 자체가 고난이셨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죄인들이 행위 또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자세 이 모든 것이 그걸 경험하는 것 자체가 다 고난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질문을 제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문제가 없으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인데 뭐 죄가 없으신 분이 뭐 그런 시험을 당하시고 뭐 이렇게 죄를 보시는 것이 그렇게 고난이셨을까? 워낙에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인데. 강한 분에게 그런 게 고난이셨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더 큰 고난이셨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이게 어떤 교리를 설명하다 보면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예가 완전하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면. 바늘이 있어요. 바늘이 있는데 바늘로 요 손톱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손톱을 바늘로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어느 좀 이렇게 누르면 아픕니까? 안 아프죠. 예, 안 아픕니다. 그러나 바늘로 정말 예민한 부위를 뭐 통증이 있는 부위를 바늘로 이렇게 누르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예, 우리는 너무 무디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뎌서 우리 자신의 죄도 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죄된 사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큰 고통이 우리에게는 없죠.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정말 아픔을 느끼고 고통하면서 정말 울죠.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죄된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우리는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당한 이 죄의 드러남들 여러 가지 참혹한 환경들이 정말 뉴스로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정말 죄인들과 같이 호흡하시면서 어울리시면서 그 죄인들의 그런 말과 생각과 그걸 다 보시면서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맛보셨어야 될 그 고통, 그 아프심 나아가서 그들을 그 저주받아 마땅한 그들을 그 죄를 그 확인하신 그 죄를 이제 그 거기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자신이 짊어지셔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심. 이 복합적인 그 고통은 참 우리가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왜 거룩하신 분이 뭐 그렇게 강하신 분이 뭔 고통을 느꼈겠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더 크게 아파하시고 더 큰 고통으로 그에게 감각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성의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주리시고 목마르셨고 모욕과 치욕을 맛보시고 중상과 조롱을 당하셨고 가까운 이들에게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정말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당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셨겠는가, 아픔이셨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의 방식에서 그분이 몸만이 아니라 영혼에 짊어졌다라고 할 때 그 고난이 이 모든 것이 그의 그 단순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그가 그 영혼으로도 당하는 큰 고통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애 마지막에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얼 것을 자각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정죄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으며 십자가를 지시사 육체에 큰 고통이 있으셨고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인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진노를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정말 뭐 고통이셨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고통이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고 잘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냥 몇 가지 예를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겠는가. 근데 이런 거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라고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죠. 트라우마 중에서 큰 트라우마가 무엇이냐면 버림당함의 트라우마입니다. 특별히 어려서 버림당함. 어려서부터 그 부모로부터 버림당함.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함. 어머니로부터 버림당한 그 기억들. 그 기억들이 큰 상처로 남아서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그 평생에 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잘 뭐 부모님이 잘 사랑하시고 그래서 막 하다가 갑자기 뭐 한 어떤 나이에 뭐 12살 뭐 이런 나이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를 그 전날까지 이렇게 예뻐하셨던 부모님이 넌 이제부터 우리 자식 아니야. 너 나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떠나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가정을 유기하는 거, 아이 놔두고 그냥 떠나는 거. 네. 그럴 때 그 상처 이제 평생 가는 것이죠. 뭐 사랑하던 뭐 연인 사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전날까지 정말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떠나는 것. 평생을 정말 사랑하며 보낸 부부 사이인데 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죠.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돌아서는 것.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 그런 버림을 당하는 것, 그런 이별, 그런 버림을 당하는 것은 그저 그냥 우리 생애에서도 그것이 고난인데, 고통인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인데, 사랑하던 사람이 돌아서는데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정말 너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냐? 어떻게 막 나한테 그러냐 이러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버림당하신 것,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말해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치이신 거, 극치인 거죠. 버림당함.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함. 이제 우리의 예가 그렇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또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겁니다. 몸과 영혼에 짊어졌다. 어떤 이들은 육체로 당하신 고난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그 신문에서 읽고 깜짝 놀란 기사가 있는데 강원도 어디에서요. 그래서 고난주간 그쯤에 일어난 사건인데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은 상태로 죽어있는 사람이 발견된 거죠. 추정컨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앞에는 거울이 있고 의자가 있어요. 의자. 그래서 의자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미리 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구멍을 뚫어놓고 자기가 구멍을 뚫어놓고 올라가서 못에다 놓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정말 모르는 그리고 그 고난 자체 나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데 나도 십자가의 고난쯤은 나도 당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었나 보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이들은 그 영혼의 고뇌와 자각에 수반된 고통에 집중하여서 육체의 고난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육체와 영혼의 그 당하신 고난. 왜냐하면 우린 육체와 영혼으로 죄를 범하며 그 형벌은 육체와 영혼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은. 지옥에서의 형벌은 육체와 영혼으로 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형벌은 바로 육체와 고난으로 당하신 형벌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몸과 영혼에 짊어지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몸과 영혼에 있었으니 마지막에 극심한 그 육체적 고통에 따라온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고 그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극심한지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입에 올려도 안 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십자가 처형이라는 말이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입니다. 고난의 원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입니다. 그리스의 고난의 원인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사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면이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형벌을 요구하시나. 그래서 이제 요즘에 너무 복음이 너무 이제 값싼 복음이 돼서 막 그렇게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냥 너무나 값싼 복음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것이죠. 하나님께는 용서가 쉽지 않다. 하나님께 용서가 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하나님께서 공의를 포기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다 치르시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포기되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리고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 3장 거기에 이제 이 내용들이 잘 로마서에서는 잘 이렇게 참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제 율법이 주어져 있거나 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즉 온 세상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든 온 세상이 사실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3장 19절 말씀이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심판 당하심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25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임을 그의 고난의 원인은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 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제가 4절에서 6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원인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네, 그래서 네. 유명한 문구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아니요, 내가 못 박았다. 우리가 못 박았다. 이거죠.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예, 그 원인은 우리입니다. 우리.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의 목적.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고난의 목적 첫 번째는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인데 몸과 영혼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인데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된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 은혜에 들어간 것, 은혜가 있고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살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찢기신 몸, 이제 찢기신 몸.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성만찬 우리 할 때 연상교회에서 떡을 찢지요.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찢지요. 그것이 찢기신 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린 피죠. 그래서 네. 원래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옛 16세기 이제 글들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하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생명을 위한 그의 찢기신 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의와 생명과 의,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더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서 이렇게 우리의 답은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38문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 왜라는 것에 이제 목적으로서 답을 하는데요. 정죄받는 것.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사면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8문에는 재판 관련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 재판장, 무죄한 그리스도, 죄가 없는 그리스도, 정죄받는 것,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우리를 사면하셨다, 우리를 이제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이지만 이제 그 원문에는 사면, 약간 사면에 더 가까워요 그 말이. 그래서 사면하셨다. 그래서 이 38문은 재판 관련 용어들로 그 문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죄 받으심과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사면을 받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분답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설명할 때 아주 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답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십자 찬송 뒤에 보면은 있죠. 문답 하리엘 베르크 요리분답서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하는데 재림하여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지금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심판하러 오시는데 왜 나에게 위로가 되느냐? 나를 대신하여서 지금 재판장에서 정죄를 받으신 분,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정죄를 받으신 분,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오히려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이거나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법정의 판결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세상 로마, 여러분 로마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법은 다 지금 로마법의 기초를 뒀다고들 하죠. 세상 최고의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고 정죄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죽음,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재판장의 세상의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은 죽으심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악명높고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통해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조가 계속 있는 거죠. 그분이 정죄당하시고, 근데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정죄, 그분이 받으신 형벌,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9문은 특별히 그것을 나의 확신과 연결시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라고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생각하시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따른 그 삶을, 그 목적에 따른 삶을 우리가 사는, 복음이 합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무 가치 없고 공로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과 영혼에 죄에 마땅한 그 영원한 진노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잔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버림을 당하셨나이다. 주여, 이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라 하는 신분을 얻고 살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북돋아주시고 더 힘있게 하셔서 이 세상을 때때로 거스를 때 거스르면서 주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누리는 복을 증명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